코리안 디스코스 데이 7. 일곱째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기에는 3일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수행하기에는 이틀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10일째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명상을 한뒤 여러분은 새로운 명상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침묵이 해제됩니다. 그때부터는 성스러운 침묵이 아니라 성스러운 수다가 시작되지요. 수다는 수다일 뿐입니다. 수다하고 진지한 명상하고는 같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병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11일째에는 깊이 있게 명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9일 동안 여러분은 매우 깊이 있게 마음의 수술을 해오셨기 때문에 11일째 이 속깊은 상처는 어떤 고약을 발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11일째 여러분이 배우게 될 명상법은 상처를 완화시키는 고약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수술이 끝나서 9일 동안의 침묵이 해제되고 갑자기 바깥 세상과 마주치게 되면 가끔 사람들이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일째는 여러분을 위한 충격 완화 장치가 되니 11일째 여러분은 더 편안하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명상을 진지하게 수행하기에는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부다께서는 여러분이 꾸준히 명상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수행법에 관해서라면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수련생들이 20일이나 30일 또는 45일 코스와 같이 장기 코스에 오면 그들은 꾸준하게 수행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만 장기 수련생들에게는 휴식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꾸준히 수행하는가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틀 동안 꾸준히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명상하는 동안 물론 여러분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 또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육체적 차원에서 여러분은 일어나서 걷거나 숙소로 가거나 식당으로 가거나 하는 등등 무언가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명상해야 합니다. 눈을 뜬 채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눈을 뜬 채로 휴식하고 있습니다만 육체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일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알아차리십시오. 식사 중이라면 여러분이 먹고 있는 행위를 알아차리십시오. 목욕을 하고 있다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몸에 일어나는 감각을 또한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붓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걸음걸이를 걷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겠지만 이것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붓다께서는 감각을, 호흡이 아니면 감각을 항상 알아차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감각을 놓치게 되면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깊은 곳의 습관적 경향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동안 몸 전체에 걸쳐서 감각을 느끼는 것은 이 단계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지만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움직이는 부분에서만이라도 감각을 느끼면 되지요. 걸음을 걷고 있을 때 다리에 일어나는 감각을 지켜보십시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의 손끝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음식이 입속으로 들어가면 입술에 일어나는, 혀끝에 일어나는, 그리고 여러분이 음식을 삼킬 때 목구멍 속에 일어나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어디든지 움직이고 있는 곳에는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끔 움직이는 부분에서 감각을 느낄 수 없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라도 느끼십시오. 이때 신체 어디에서건 감각을 느끼고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움직이고 있는 육체적 활동 또한 함께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명상 외 시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연속성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동안 여러분은 눈을 감고 명상합니다. 그 외의 시간은 눈을 뜨고 육체적 차원에서 필요한 일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활동을 알아차리고 감각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여전히 명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때 눈을 감고 자리에 들어 놓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매 순간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한쪽편으로 돌아눕고 싶을 때에는 그쪽으로 돌아눕는 과정 전체를 느껴보면서 돌아눕는 것입니다. 육체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과 함께 감각을 또한 알아차려야 하지요. 물론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발끝에서 머리끝으로 순서에 따라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어떤 감각이 어디서 일어나든지 간에 그대로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감각을 느끼면서 여러분은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매우 좋지요. 밤은 숙면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시 감각을 느낍니다. 다시 감각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진지한 수련생의 경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은 잠자고 반은 깨어있는 상태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운 채 눈을 감고서 잠이 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각을 느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아 이런 제길 잠이 오질 않는군, 12시가 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1시가 넘어도 잠이 오지 않고 2시가 넘어도 잠이 오지 않네 라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여러분은 병자가 되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파사나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감각이 아니면 호흡을 알아차리겠지만 마음은 아주 평온하게 됩니다. 다음날 여러분은 마치 깊은 숙면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처럼 아주 상쾌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결국 자연은 두 가지 이유로 잠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육체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육체를 써왔으니 밤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마음 또한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중에는 앉아서 명상하지 마십시오. 잠자리에 누운 채 육체를 편히 쉬게 하십시오. 육체를 편히 쉬게 하면 마음 또한 편히 쉬게 되고 잠에서 깨어나면 알아차리며 동시에 평정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편히 쉬게 되면 그 목적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몸도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다음날 여러분은 매우 상쾌함을 느끼게 되지요. 모든 인도 경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상태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깨어 있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꿈꾸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기들에게는 네 번째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요기는 아사나와 프라나마 수련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기는 궁극의 진리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요기, 비파사나 요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병자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깨어있는 고양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감각이 실제에 대해 깨어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완벽한 평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묘사하여 많은 경전들이 세상이 잠들 때 요기는 깨어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실제인 감각들에 대해 깨어있는 것은 밤중에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나는 자고 싶지 않아, 나는 비파사나 요기야, 세상은 잠들라고 해, 나는 깨어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극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면 잠을 자십시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을 땐 감각을 알아차리며 동시에 평정을 지키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각적 차원에서 실제를 알아차리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정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하고 몸을 충분히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은 이틀을 잘 활용하십시오. 깊은 잠이 빠져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밤낮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수행하라고 부탁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텐 디바 마탄디도
라틴디바 마탄디토를 스윙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심도 깊게 수술을 해서 앞으로 이틀 동안 여러분에게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되는 뿌리 깊은 콤플렉스들을 뽑아버리십시오. 뿌리채 뽑아내 버리십시오. 이 시간은 이러한 콤플렉스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간인데, 꾸준한 수행이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번뇌가 아직도 일어나겠지만, 치리를 경과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그것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힘을 길렀습니다. 그만큼 강해진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을 상당히 동요하게 할 번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가지 적들, 이 다섯 가지 니에와란 아들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섯 가지 친구들을, 훌륭한 도반들을 가졌고, 그 도반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은 이 도반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들의 순수성이 유지되는 한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릴 땐이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적, 매우 해로운 적이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친구들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순수성입니까? 이해해 봅시다. 다섯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그 당시 언어로 삿다라고 불렸습니다. 이 말은 헌신 또는 믿음을 뜻합니다. 헌신이나 믿음은 매우 중요한 친구입니다.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믿음이나 헌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줄곧 의심하고 회의적이라면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 수행법에 대해, 이 길에 대해 확신을 지녀야 하고 더욱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나 헌신 등의 믿음은 맹목적이 될때 아주 큰 적이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헌신, 맹목적인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큰 적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맹목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 친구들이 모두 맹목적이 되면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더불어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와 더불어 지혜가 있어야 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의 순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헌신의 순수성은 여러분이 지혜를 함께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는 맹목적이 되고 맙니다. 지혜는 우리의 눈과 같고, 믿음은 우리의 다리와 같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심지어 뛰어갈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길을 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은 도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 없이 눈만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 이것이 바로 이 길이구나. 이 길은 아주 훌륭해. 아주 위대하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훌륭해. 담만은 아주 훌륭한 것이야. 라고 하며 단지 길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신념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단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둘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둘 사이의 결합은 왜냐하면 이때 믿음은 각성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끔 하는 식별력 있는 이성, 분별력 있는 지혜와 함께하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의 본질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 아니면 어떤 성자나 깨달은 분에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나 이런 분들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훌륭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이 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보고서 여러분은 고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여러분 안에 개발시키고자 고무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믿음은 아주 유익하고 크나큰 도움이 되며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걸과 함께 믿음을 내세운다면, 오 전능한 신이시여, 제가 바라는 것을 주시옵소서. 오 여신이여, 제가 바라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저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소서 라고 계속적으로 청원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쓸데없는 짓이 되지요. 믿음은 특성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들을 개발하기 위해 고무되는 것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일례로 수년 전 버마에서 돌아와서 내가 인도에서 코스를 지도하던 초창기에 어떤 노파 한 분이 코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진지하게 코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진지하게 수행했지요. 그녀는 수행법을 올바르게 이해했고 올바르게 수행해서 훌륭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코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1년간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이 수행법을 그녀의 생활 속에 꾸준히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혜택을 보았지요. 1년 뒤 수행법을 단말을 더욱 확고히 터득하고자 그녀가 다시 코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면담을 하러 와서는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녀는 박디 컬트, 즉 숭배의 전통을 따르는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기아나 마르가입니다. 기아나 마르가는 지혜의 길을 뜻합니다. 이 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만, 제가 가지는 두려움은 내가 따르는 박티컬트, 나의 신앙을 떠나지 않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닦음으로써 나의 박디, 나의 믿음을 잃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박디,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이런 종류의 수행법에는 박디가,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신에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있냐고요? 정말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를,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박디 전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진심 깊고 우리 신에 대해 대단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부 공양을 올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인도에서 보면 이 조건부 공양은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공양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가령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가장이나 어머니가 사원에 가서 어떤 신에게 절을 하고는 내 아들이나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완키되면 당신께 스위트를, 오르피어치의 스위트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공양을 바칩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죠. 물론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신에 대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신이 당신을 치료하면 그때 오르피를 바친다는 것인데, 당신은 당신의 신에 대해 오르피만큼의 믿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오르피어치 스위트를 제공하려 하지 않고 신이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먼저 치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박디, 장사꾼의 믿음입니다. 주고받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맹목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짓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신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깨달으신 분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셔야 하지요. 성자 또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박디가 아닙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그는 훌륭한 박다, 라마를 믿는 훌륭한 신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마의 그렇게 훌륭한 장점을 지닌 분이 신봉자가 되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장점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훌륭한 박디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덕성을 지닌 라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마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시길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되기를 바라는 가장 젊은 왕비인 그의 막내 부인에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라마가 숲속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라마는 14년 동안을 떠나 있어야 했지요. 가장 어린 동생 바라타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마는 그래, 내 동생이 왕궁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해야지. 그래도 나는 행복하거든. 숲속에서도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기꺼이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자 그의 부왕이 죽었습니다. 부왕이 결정을 내릴 당시 출타 중이었던 동생이 돌아와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충격을 받아 라마가 진정한 왕위 계승자이지 내가 아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숲속까지 쫓아와 라마에게 안 됩니다 형님, 제발 왕궁으로 돌아오십시오. 형님이야말로 왕관의 주인, 왕궁의 주인입니다. 제가 형님 대신 숲속에서 머물겠습니다. 부왕께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리신 것이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형인 라마는 안 된다. 그럴 순 없다. 이것은 아버님의 명령이다. 내가 왕궁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며 서로 왕권을 양보한 또 다른 예는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라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라마의 신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자기들이 라마의 신봉자라고 주장하고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걸며 물고 뜯고 싸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산을 분배할 때 형님이 또는 아우가 더 많은 돈을, 더 넓은 땅을 가졌기 때문에 싸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라마의 훌륭한 신봉자라고 이야기하지요. 라마가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그가 하늘 어딘가에 떠 있다면 무슨 이런 신봉자들을 뒀단 말인가? 저들은 내가 지닌 장점들로부터 어떤 자극도 받질 않는군. 나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봉자라고 부르다니.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런 식의 믿음은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라마는 전능한 신으로 전능한 신의 화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불쌍한 신을 전능하게 여기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대단한 평가절하지요. 어떤 사람은 라마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팔뚝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라마 라마 라마라고 쓰여진 옷을 입습니다. 라마가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훌륭한 신봉자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라마가 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듣기 좋아했다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언제나 암송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라마가 세상의 창조주였더라면 사람들이 오직 라마, 라마라고 암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신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신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을 원하고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암송하면 그 신은 우쭐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옳든 그르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상으로부터 이러한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례로 자기 이름을 아주 좋아하는 제정신이 아닌 고행가가 있다고 합시다. 매일같이 사람들은 고행가, 고행가, 고행가 하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라디오에서도 고행가, 고행가 하고 TV에서도 고행가, 고행가 하며 신문에서도 고행가, 고행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행가에게 사원을 지어 바치고 그의 동상을 세우고 고행가 만세, 고행가 만세 하며 춤을 춰야 하지요. 그러면 이 고행가는 우쭐해져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마시간 고행가죠.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들음으로써 우쭐해지는 신을 상상 속의 신을 창조합니다.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신이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불쌍하게 됐지요. 그가 만일 실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대단히 깎아내리는 셈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될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장점들로부터 고무되는 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이 장점들을 개발하기를 망각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은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성스러운 분이 있겠습니까? 성인들 중에 으뜸되는 분이시죠. 참된 성인인가 아닌가를 아는 데에는 잣대 하나가 있는데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마음 상태를 간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지니고 떠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고문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고문받을 때 그분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 일말의 성냄이나 혐오 또는 증오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벌을 받지 않게 하소서. 저들은 무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오로지 사랑과 자비를 일으켰습니다. 사랑과 자비뿐이었지요. 정말로 성스러운 분입니다.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다른 사람을 향해 일말의 사랑과 자비와 선의조차도 개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분이 여러분들로부터 증명을 받고 싶어 했다면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구나 라고 하며 대단히 기뻐하겠죠. 무슨 구세주가 이런 구세주가 다 했습니까? 우리가 정신 나간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떤 의욕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하느님입니까? 진리가 하느님입니다. 사랑이 하느님이죠. 자비가 하느님이고 순수함이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리와 사랑과 자비와 선의와 순수함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이 특성들이, 이 덕성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덕성들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때에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훌륭한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자가 아니죠.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죠. 누군가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훌륭하지요. 부다의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깨달아 해탈하신 부다께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면 이른 아침에 합장을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암송하는데 세 차례 부처님께 귀의했으니 오늘 하루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겠지.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되는 허가증을 가진 거야. 왜 내가 부처님께 귀의하겠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은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나갔지요. 사람들은 부다께서 부처님께 기여하라고 할 때 그분이 뜻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그 특성에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기여한다는 말은 당신 스스로 깨달음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의 깨달음이 당신께 기처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것만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깨달음에 귀의해야 합니다. 이 특성을 개발해야 하지요. 그때야 비로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한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부다께서는 종교를 세우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더 큰 종단을 구성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비로 충만해서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파에 속하든 저런 종파에 속하든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속하든 저런 공동체에 속하든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났든 저 나라에 태어났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다의 깨달음은 그분이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인해 그분은 그분을 깨닫게 한 그 길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심으로 이 길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이때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쓸데없지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다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부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은 분의 특성입니다. 고타마 한 분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깨달은 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 앞에도 수많은 부다가 있었으며 나 뒤에도 수많은 부다가 올 것이다 라고 부다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다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는데 여러분이 부다께 경의를 표할 때에는
예제 부다 아띠따 예제 부다야 나갔다
아띠따, 즉 과거의 모든 부다에게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다에게
버추판나제 부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계신 모든 부다에게도 또한
아함반다미서바다
저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종파나 조직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깨달음으로부터, 깨달음의 특성으로부터 여러분 자신 안에 이 깨달음을 개발시키려고 노력하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다께 경의를 표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다께 경의를 표할 때에는
나무 타스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무타사, 이러한 특성을 가진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무 타스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완전한 해탈을 얻으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그러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경의를 표합니다. 뿌자, 즉 예배라는 것을 하지요.
사미시 부자
사미자 부자, 순수하지 못한 부자라는 것이 있는데 불상을 모시고선 향과 꽃과 스위트를 바치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니라미시 부자
니라미자 부자라는 것이 있는데 순수한 부자, 순수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부다께서는
담마누 담마파티파티야 부당 부제미
부탁에 부자를 바칠 때이 말은 거친 차원에서부터 가장 미세한 차원까지 담마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내가 부탁에 경의를 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담마의 가장 거친 부분인 신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보다 섬세한 사마디로 진행하고 더욱 섬세한 빤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초월해서 가장 미세한 궁극적 실제인 니바나, 열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부탁의 경의를 표하는 방법입니다.
담마누 담마파티파티야 부당 부제미
부다의 가르침인 담마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은, 누군가의 믿음을 갖는 것은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부다를 존경할 때에도 우리는 부다의 특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부다의 특성입니까? 부다의 이 특성들은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한 삼마 삼부드 비자 차라나 삼판노 수가토 로카비두 아누타로 푸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 데이바 마누사낭 부도 바가바티
이티피소 바가바, 그분께서는 바가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가반입니까? 25세기 동안 인도는 이 바가완이라는 단어의 뜻을 상실했습니다. 요즘은 장마철에 개구리가 튀듯이 어디를 가나 바가반이 있습니다. 내가 바가반이라고 모두가 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진짜 바가반입니까? 25세기 전에는 어떤 분이 바가반이었습니까?
바가라구티 바가바, 바가도소티 바가바, 바가모호티 바가바.
모든 라가,
라가
즉 갈망을, 모든 도사,
도샤
즉 혐오를, 모든 모하,
모하
즉 무지를, 미혹과 환상을 부수어 없앤 해탈의 영광스런 삶을 사신 분이 바가바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정성들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자신을 바가바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붓다는 바가바, 바가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이러한 특성을 개발하도록 고무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여러분은 라가로부터 벗어나고 도사로부터 벗어나며 무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붓다를 공경하는 것이고 붓다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라항
여기서도 인도의 옛말로 아리는 적들을 말하고 함은 죽이 없앤 모든 적을 죽이 없앤 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폭력의 사도로서 어떻게 그런 분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모든 그분의 적들을 없앤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바깥의 상이? 어떤 바깥의 상도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불순함이 우리의 적이지요. 이 모든 부정성들을 소지시킨 분은 마음속에 부정성은 어떤 것이든 그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라함이 되었고 모든 적들을 없애신 것입니다.
삼마 삼부도
부다께서는 그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야 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도록 기대한다면 그는 붓다가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삼마삼붓도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티피소 바가바 아라항 삼마 삼부도 위자차라나 삼판노
이 말은 위대해도 정통하고 아짜라나에도 정통하다는 뜻인데, 즉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에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단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위디야, 즉 지혜의 단계에서 이해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합니다. 이것이 붓다의 특성이지요.
예타와디 타타까리 예타까리 타타와디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시고 실천하신 만큼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진리의 개인적 경험의 길을 걸어서 궁극적 진리의 목적지에 도달하신 분, 즉 다타가타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붓다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진실과 함께
विद्या चरण संपन्न
진리와 함께 말이죠.
सुगतो
이분께서 걸으신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육체적 차원에서든, 언어적 차원에서든, 정신적 차원에서든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지요. 우리도 또한 이 특성을 우리 안에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은,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카비두
육체적 구조 안에서 우주 전체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인데, 우리도 육체적 구조 안에서 우주 전체의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생 동안 부다께서는 크나큰 자비심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이 35세에 깨달음을 얻었고, 80세에 열반하셨습니다. 45년간을 밤낮없이 사람들에게 봉사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차 있고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부다께서는 이 훌륭한 길, 훌륭한 수행법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자비심으로 밤낮없이 봉사하셨지요. 그분께서는 두세 시간밖에 주무시지 않으셨는데 그것도 알아차림과 지혜를 가지고 단지 누워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전생에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80세가 되어서 어느 날 그분께서는 3개월 뒤 나는 이 육신을 떠날 것이다. 네, 어디로 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부처님은 인도의 동부 어딘가에 계셨는데 북인도의 중부 지방에 있는 큰 도시인 쿠시나가루로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보름날이었는데 그분께서는 이 보름날 밤이 다할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실 것이었습니다. 부다께서는 나무 아래 누워 계셨는데 시자인 아난다가 그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부처님께서는 떠나가실 것이다. 시내에는 그분을 따르는 신도들이 수천 명이나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 시내에 이렇게 가깝게 와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이 멍청한 아난다가 우리에게 연락을 안 했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우리는 그분을 찾아뵙고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 마지막 경의를 표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겠지. 이것은 내 의무이다. 그들에게 알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난다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내로 달려가서 한두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산불처럼 도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일 아침이면 부처님께서 떠나가실 테니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 경의를 표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아난다는 그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난다는 줄을 서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인사를 드리고 지나가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추진욕 밤이 지나가고 자정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몇 분 안으로 부탁께서 떠나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 맨 앞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보고 그분에게 그분의 몸만 보고 인사를 올리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분으로부터 그 훌륭한 수행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는 그분이 완전히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알고 계시지요. 그분이 떠나시고 나면 당신들이 무엇을 가르칠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못할 수 있겠지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저는 그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난다는 이보시오. 몇 분이면 부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지금은 단마를 가르칠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며 반복했지요. 그렇다면 인사를 드리고 싶지 않다면 그만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그는 인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자리를 비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붓다의 귀에 들어갔고 누군가 목을 축이려고 한 모금 물을 마시기 위해 강가에 온 것 같은데 그에게 안 됩니다. 당신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강물에 단지 경의만 표하고 지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강물이 넘쳐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비의 강물이 넘쳐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아난다야, 내게 올 수 있도록 그를 허락하거라. 그는 담마가 필요하니라. 그는 담마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는 담마가 필요하구나. 내게 보내거라. 담마를 가르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동안에도 부다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도를 얻어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소비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담마를 가르치셨습니다. 단지 가르치고 교화하며 자기 자신의 편의는 돌보지 않은 채 사람들을 도우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비와 사랑과 선의와 자기 희생을 약간만이라도 개발한다면 그때에는 우리 스스로를 부처님 제자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단지 의식과 제식이 되어버리며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담마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이 거룩한 가르침인 담마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담마가 무엇입니까? 담마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담마에 귀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담마에 귀의할 때 담마의 삶을 산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 담마를 개발한다면 실라와 사마디와 빤야를 여러분 속에 개발한다면 그때는 담마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담마입니까? 담마는 어떤 종파나 조직화된 종교가 아닙니다. 담마는 보편적 법칙, 자연의 법칙입니다. 만일 자연의 법칙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물론 담마에 귀의한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담마의 이 특성이 어떠한 것들인지 설명하셨습니다. 담마의 여섯 가지 특성을 설명하셨지요. 우리는 이 특성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담마의 미명 아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종파나 믿음이나 교리 등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무엇이 순수한 담마의 특성입니까?
수아카도 바그바다 담모 수아카도
담마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신비주의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현학적 기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담마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담마는 일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말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지요. 이것은 철학가나 학자들의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마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수아카도, 수아카도
아주 쉽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데티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자신의 직접 경험을 통해 경험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는 그 진리가 바로 담마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분이 경험하신 진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경전에 설명된 진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스승이 경험한 진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경험한 것, 산디티코,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직접 경험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친 진리로부터 시작하시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함께 계속해서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더욱 섬세한, 더욱 미묘한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과 물질의 모든 영역을 탐구하고 정신과 물질의 진리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것을 초월해서 정신과 물질,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아카도 바그바다 담모 산디티고 아칼리코
아칼리코는 담마를 실천한 그 결과를 얻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담마를 수행하는데 죽은 뒤에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의식과 제사를 행하면 제7천이나 11천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7천으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맹목적인 이야기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얻고 있습니까? 죽고 난 뒤에 물론 여러분은 혜택을 얻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혜택을 얻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혜택을 얻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담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담마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걸음걸이에 대한 보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순수한 담마이고 그렇지 않으면 담마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백지수표를 구름 위에 떠있는 실지하지 않는 어떤 은행의 백지수표를 주었습니다. 이 백지수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아까리고
내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칼리코, 삶 속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어떤 변화가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생에서 발전을 위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에히파시코
에히파시코는 또 다른 담마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입니다. 누군가 담마의 길을 진정으로 걷기 시작했다면 그는 그것이 진정한 담마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에히파시코의 문자적 의미는 와서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이죠. 와서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에히파시코. 사람들이 이런 명상 코스에 와서는 4일째, 5일째, 아니면 6일째. 와, 이것은 굉장히 훌륭하군. 내 어머니도 이것을 하셔야 돼. 아버지도 이것을 하셔야 되고 아무개도 이것을 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는 지금 호흡과 감각을 지켜보아야 하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지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아 그래 아무개가 매우 고통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이것을 수행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히파시코입니다. 이것이 담마의 한 가지 특성이지요. 이것은 지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적 또는 감정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에 참여해서 이 법문은 대단히 훌륭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법문이 훌륭하다는 것입니까? 담마가 훌륭하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지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명상하는데 명상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만 10일이 지나고 나면 누구든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저는 그것을 맛보았어요.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은 저를 도왔습니다. 당신도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도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담마를 정말로 맛보았는가 아닌가를 잴 수 있는 잣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담마를 맛보았다면 어떤 혜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얻었다면 이 혜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작가라면 그는 글을 써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담마에 대해 알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행법이 전해지고 있고 전수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연설가라면 곳곳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돈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 이것은 하나의 조그만 종파이니 빗바사나 교세를 확장합시다 라고 생각하며 당신의 종파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어디서나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담마와 이 수행법과 만나게 된다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자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코스에 참여했을 때 누군가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지.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심없이 봉사해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평화롭고 아주 편안하게 명상할 수 있었던 것이야. 이제 나도 내 인생의 열흘을 봉사해야지. 코스에 참여해서 봉사해야지 라고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봉사를 하러 옵니다. 에히파시코, 더욱 많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시를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설비들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봉사를 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그 의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부금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음식과 물과 약을 제공하기에 기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좋지요. 그러나 담마의 가르침을 위해 기부한다면 어떤 것도 이것과 견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도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 전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나 기부를 할 때 기부금을 내려고 결정한 그 순간은 좋은 순간이며 여러분의 의도는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기부금을 냈을 때그 의도는 훌륭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10일 동안 봉사를 할 때는 이 10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단말을 얻고 있구나.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지라고 느낍니다. 10일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이 바람이 이 공덕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 의도, 이 선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것이죠. 이렇게 봉사를 해본 사람들은 그들이 봉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자신의 명상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나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자연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단말을 전할 때 여러분의 단말은 그 보답으로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더큰 단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에히파시코의 특성을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더 봉사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단말을 얻도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단말을 얻도록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단말을 수행했는가 아닌가를 잴수 있는 그 척도, 그 특성인 것입니다.
오빠네이고.
만약 그것이 순수한 단말하면 그 길을 걷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최종 목적지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이 길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처럼 여기저기 굽어 있지 않고 곧게 뻗은 탄탄대로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발자국들은 여러분을 최종 목적지에 다가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빠나의 거입니다.
아디메 칼리아나카리, 마디메 칼리아나카리, 안타메 칼리아나카리.
이것은 그 시작에서 유익한 것이며, 그 중간에서도 유익한 것이며, 그 마지막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라를 수행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이로움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마디를 수행한다면, 더욱더 많은 이로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빤야를 수행하면, 더욱 많은 이로움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무한한 혜택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내어 걷는 모든 걸음걸이가 좋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 단마의 길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노력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단한 발자국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일러 오빠나이꼬라고 합니다.
바차탕 베디타보 빈뉴히티.
빠차땀은 모든 이들이 직접 경험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종파나 저런 종파, 이런 공동체나 저런 공동체에 속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담마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담마의 이로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먼저 특정 종교로 개종을 하면 이 종교가 여러분을 돕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나가 담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자신을 힌두라고 계속 부를 수 있고,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불교도는 불교도대로 자신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사람들은 갈망과 혐오와 집착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동요되고 아주 고통받게 되지요. 이 길은 마음속의 오물들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수행할 수 있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차탕 베디타보 빈뉴히티.
즉, 이것은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 게임을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붓다 이전이나 동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도의 전반적인 수행 전통 속에는 갈망과 집착으로부터, 그리고 환상과 미망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똑같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지적 차원, 감정적 차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감각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갈망은 유쾌한 감각 때문에 비롯됩니다. 혐오감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감각을 지켜보고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불쾌한 감각이 일어날 때마다 혐오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갈망으로부터 어떻게 실질적 차원에서 벗어나는가를 보여주신 분께서 가르침을 펴신 것입니다. 이분께서는 실천적 차원에서 가르침을 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빠짜담 베리따보입니다. 베다나, 즉 느낌의 차원에서 실체를 이해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마의 특성입니다. 이 특성들을 이해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혜택은 당연히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승가에 귀의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의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에 귀의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수퍼티판노 바가바토 사바카 상고 우주퍼티판노 바가바토 사바카 상고 ஞாயப்பட்டிப்பன்னோ பகவதோ சாவக சங்கோ சாமீச்சி பட்டிப்பன்னோ பகவதோ சாவக சங்கோ.
누구든지 올바른 길을, 정도를, 진리를,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길을 계속 걸음으로써, 계속 걸어감으로써 성자가 되는 그 단계에 도달한 그 사람을 일러 승가라 합니다. 해탈에는 네 단계가 있는데 그중 적어도 그 첫 번째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를 진정한 승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스러운 사람을 보므로써 우리는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영감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은 자신의 삶 속에 담마를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 이러한 특성들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지혜와 함께하는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삿다, 첫 번째 우리의 중요한 친구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친구는 그 당시 언어로
위리야,
위리야라고 불렸는데 위리야는 노력을 뜻합니다. 올바른 노력을 뜻하지요. 어떻게 노력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올바른 노력은 중요한 친구입니다. 인도에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달밝은 어느 날 밤 북인도의 아주 오랜 성스러운 도시인 바라나시에 네 명의 친구가 밤새도록 배를 저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보트를 탔는데, 바라나시는 대마초 흡연과 한각지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즐겼고 노를 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를 젓기 시작했죠. 계속 노를 저어서 밤새 땀 흘리며 노를 저었는데 먼동이 토오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보트가 1cm도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보트가 꿈쩍도 않고 있었던 것이죠.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보트를 강뚜기 나무에 매어 놓았던 노프를 아무도 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무지의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땀을 흘리며 계속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이해하며, 이 수행법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며 지혜롭게 올바르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이래서 위리야, 올바른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친구는
사티,
즉 알아차림, 깨어있음입니다. 사티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하나는 스무르띠로서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간혹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전생에 대한 이 기억은 해탈을 위한 수행법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티의 또 다른 뜻 하나는 알아차림, 그것도 항상 현재 순간의 알아차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고 단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알아차릴 수가 없고 단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는 없는 것이죠. 알아차림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항상 현재 시점의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것을 알아차리는데 표면적 차원에서 알아차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알아차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각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더 깊은 차원에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을 때 그 걸음걸이를 알아차리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 먹고 있는 행위를 알아차리는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각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은 최종 목적지에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매우 잘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모든 행위에 대해서 끼어 있을 수 있는 기능을 훌륭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감각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해탈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서커스를 하는 소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녀는 팽팽한 줄이를 걸어가는데 걸음걸이를 매우 조심하지요. 그녀가 끼어 있지 못하면 떨어져 다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깨어 있고 모든 행동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알아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감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감각들에 대해 어떻게 평정을 지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완전히 해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대에서 춤추는 소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음걸이와 행동을 주의합니다만 감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죠. 이렇게 해서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은 부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감각과 함께 수행할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감각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은 아니짜라고 하는 그 감각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와 함께 여러분은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에서 마음의 습관적 경향을 바꾸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단지 마음의 표면적 차원에서 수행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띠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올바른 지혜와 함께 올바른 사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띠와 함께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디가 있는데 사마디는
삼마사마디
즉 올바른 사마디가 되어야 합니다. 사마디가 무엇인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한 집중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슬짓다스 에가가다
집중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집중의 기초가 무지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가공의 대상을 상정하고 이 가공의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얻어 마음을 집중한다면 이것은 삼마사마디가 아닙니다. 또는 마음 저심층에 무언가를 바라는 갈망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사마디로 무엇을 얻고 어떤 것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마음 저심층에 혐오감을 갖고 있다면 이것 또한 올바르게 작용하지 않지요. 갈망과 혐오와 무지, 즉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대상은 여러분의 사띠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여러분이 그 실제를 꾸준히 알아차리는 그만큼 그 기간만큼이 여러분의 참된 사마디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친구는
반냐
즉 지혜 그리고 우베카 평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냐가 단지 직접 차원에서의 것이거나 아니면 단지 어디서 듣거나 읽은 것이라면 이러한 수타마야 빤냐 또는 진타마야 빤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와나마야 빤냐가 되어야 합니다.
바와나마야 빤냐
이것이 바로 부다께서 인류에 공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각적 차원에서 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에만이 진정한 빤냐입니다. 감각적 차원에서의 지혜는 여러분의 직접 경험과 평정 그리고 지혜인데 이것이 여러분을 마음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즉 갈망과 혐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을 느끼면서도 갈망과 혐오로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자, 바로 아니자구나 라고 이해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평정심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표현되기 시작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아니자를, 평정심을 단지 지적 차원이나 신앙적 차원에서만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흥망성쇠는 삶 속에서 일어나기 마련이고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감각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때 빤냐는 참된 빤냐가 됩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 늙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관습에 따라 그의 두 아들이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같이 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투기 시작했고 모든 재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돈과 폐물과 부동산들 모든 것이 반으로 나뉘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들이 나뉠 때 누군가가 어떤 은밀한 곳에서 작은 봉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반지 두 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평범한 은반지였고 다른 하나는 값진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습니다. 이때 형님이 욕심을 내어서 이 반지는 우리 아버님이 직접 벌어놓으신 것 같지가 않구나. 아마도 이것은 대를 물려가며 전해내려온 것일 거야. 그러니 앞으로도 대를 물려야 되고 장자인 내가 대를 물리기에 보관한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그것을 팔면 우리는 이 가보를 잃어버리게 되지. 그러니 내가 보관하는 게 낫겠어. 너는 이 반지를 은반지를 가지려무나 라고 동생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좋아요, 기쁘시죠?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이 은반지에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미소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헤어져 그들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진 형은 봄이 오면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면 상당히 우울해했지요. 마음의 평정을 항상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마음의 평정을 잃었습니다. 긴장이 뒤따랐고 고혈압이 생기며 이런저런 약품을 복용하고 수면제와 강력한 안정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리고는 강한 쇼크를 받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이것이 다이아몬드를 가졌던 그 형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은반지를 가진 동생은 아버님께서 그렇게 값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은밀히 보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이 평범한 은반지도 같이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요모조모 뜯어보았고 그 반지에 무언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읽었는데 그것은 이것 또한 변화한다 였습니다. 오, 이것 또한 변화한다. 이것이 아버님의 가르침이었구나. 이것 또한 변화한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 그는 이 반지를 새끼손가락에 끼었습니다. 봄이 오면 봄을 즐겼고 그곳으로부터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봄을 즐기는 것이죠. 반지를 바라보며 그래, 이것 또한 변화하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지나가면 그는 나는 이것이 변화할 줄 알고 있었어.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일 뿐이야.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다시 한번 반지를 보며 이것 또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되뇌었고 쥐어짜거나 우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변화할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이러한 것이지. 이것은 변화해야만 하지 라고 생각했지요.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어 있고 우리네 인생은 변화무쌍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것 또한 변화할 것이다. 이것 또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반지를 바라볼 필요가 없겠지요. 사실 그 반지는 우리 마음 안에, 그 실제는 우리 마음 안에 붓다로부터 물려받아 간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실제를 내면에서 바라보십시오.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거들랑 그래 이것 또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되뇌이십시오. 아주 유쾌한 흐름을 느끼게 되면 그래 이것 또한 변화할 것이지 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면에서 경험하는 진리는 무엇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 똑같은 진리가 이것은 변화할 것이다, 이것은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며 바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완벽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다섯 가지 이 모든 친구가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적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적들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 친구와 유대관계를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순수하게 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혜롭게 어떻게 이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틀간은 진지한 명상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밤낮 할 것 없이 수행의 연속성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다른 수련생들 이야기는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수행을 진행하십시오. 아주 크고 깊게 마음의 수술을 하십시오. 아주 깊게 박힌 모든 콤플렉스들을 뽑아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콤플렉스들을 많이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그만큼 해탈이 가까워집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삶은 이러한 부정성들이, 정신적 부정성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평화, 참된 조화,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참된 평화, 참된 조화,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